에스라 3장. 에스라 1장은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로 포로 잡혀갔는데 이 고레스 때 또 1차, 2차, 3차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감동에 감동을 입었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고 있어요. 참고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가 다르고 언제 그런 유래들이 있었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인이다 그럴 때는 애굽에 있을 때 사용했던 말, 애굽에 있을 때 저 히브리 사람들, 저기서 건너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후반부에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즉 야곱의 열두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열두 지파, 열두 족속들이 광야 생활하고 또 열두 지파가 이렇게 진을 나누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광야 시대 때 보편적으로 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땅이 생겨요. 분배를 해서 어느 족속은 어디 살고 어디는 어디 살고 하면서 이제 그 지파들이 영토를 분배받고 이렇게 나누어서 살게 되고 레위 사람들은 도피성을 이루어서 살게 되고 예루살렘 중심에 제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때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이 일찍 멸망하잖아요. 아수르에서.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혼혈되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남게 되고 대부분.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래도 대다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포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냐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전쟁에서 정복을 당해서 포로로 들어와서 바벨론은 인재 등용 정책을 썼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인재를 훈련시켜서 나라를 같이 통합하는 일들을 썼잖아요. 그럴 때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유다 민족들을 대표해서 유대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히브리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죠.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제가 지금 이 서론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와서 살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셔요. 그러면 주된 관심사가 솔직히 뭘 것 같으세요? 처음 이사 가면 그냥 아주 쉽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어디 이사 간다 그러면 어디로 어느 타주로 누가 이사 간다 그러면 무슨 뭐 어떻게 물어보세요? 가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물어보세요? 아니면 가서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가서 뭐 먹고 살라고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가서 뭔 일 있어? 무슨 비즈니스 있어? 어디에 잡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사는 데는 일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뭐 먹고 살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자꾸 성전 건축한다, 예배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갔느냐, 뭐 하러 갔느냐, 가서 뭐 하냐 이 이야기를 서론의 1장, 2장, 3장을 가만히 보면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가서 뭐 하자?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사가는 목적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잘 살다가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 목적, 그것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것 하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 제사, 제사장, 레위인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3장에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나오는데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을 다시 레위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초막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번제 단을 쌌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다시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떤 것이 있어요? 5대 제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번제, 번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게 5대 제사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매일 드렸다, 일상으로 드렸다, 상번제 그렇게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특징은 화제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적 의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소제를 드려요. 이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하기 위한, 또 서로 화목하기 위한. 그래서 이 화목제는 화목제사를 드리고 또 그 재물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또 속건제,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될, 서로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제사의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화제라는 게 불로 태워서 다 드리는 거,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앞뒤로 흔든다든지 위아래로 흔든다든지 또 포도주나 독주를 써서 재물에 같이 이렇게 붓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예,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와 제사법과 제사드리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예배 받으실 분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해서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어요. 제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후, 유월절 이후,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어야 돼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또 7월 이러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제일 대표적인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 먹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지내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랑 이렇게 곧 이동할 거랑 해서 유월절 무교절 같이 지내요. 그리고 초실절해서 칠칠절, 유월절 나와서 50일 되던 해, 그때 또 맥추 보리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이날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은 신약에서는 어떤 날이 된 거예요? 성령 받은 날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날, 죽으시고 구원하신 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랑 신약의 절기랑 이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유월절에서 성령 강림절, 구약에 있어서는 유월절에서 오순절, 신약에서는 그 유월절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 강림절,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절기가 뭐가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 이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이 세 차례는 반드시 가서 하나님 앞에 보였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가면서 예물을 드렸어야 돼요. 십일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성전세를 내야 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장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리고 또 절기로 나팔절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다 범죄하고 회개했던 것을 같이 기억하는 날. 그리고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은 날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부지중에 지은 죄들 다 범국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 이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 그런데 다시 기억하고 그 일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훌륭한 일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고대사 책을 이렇게 봤어요. 고레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왕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역사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게 일반 역사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다 일반 역사와 그 역사의 시기를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어떤 자료를 제가 사진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1879년에 발견된 에스라 1장의 역사가 기록된 고레스 원통형 비문이에요. 저게 발견이에요. 그전에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역사를 그냥 잘 안 믿고 그러다가 저 역사, 저것이 발견되고 저 바벨론 상형 문자가 해독이 되면서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정책을 폈는지, 그 에스라서 당시의 역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수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에스라에 있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그 역사적 뭐랄까 고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 당시에 그 여러 비문과 자료들이 이렇게 비문으로도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고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보면 이미 그 전에 예레미야 때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참 너무 재밌고, 그래요. 이 당시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기 전에 메대, 파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도시 국가였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강력하진 않고 메대가 늘 강력하고 페르시아를 다스렸어요. 그때 메대에 강력했던 왕이 꿈을 꿔요. 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있는데 좀 꿈이 좀 지저분한데 딸이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넘쳐서 나라들을 다 덮치는 아주 무슨 쓰나미 같이 일어나는 이상한 꿈을 꿔요. 예나 지금이나 왕들이 꿈을 꾸면 역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꿈이 뭐냐 또 해석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꿈이 좋지 않다. 꿈이 딸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일 것 같다. 역사를 바꿀 것 같다. 그래서 이 왕의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는데 좋은 데 시집을 보내지 않고 페르시아의 중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근데 시집을 보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이 또 꿈을 꿔요. 근데 더 회개망측한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수하 아주 오른팔 같은 신하에게, 우리 딸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근데 죽이지 않고 어디 페르시아에 있는 그냥 저기 그냥 웬만큼 사는 사람 집에다 맡겨요. 소 치는 사람 집에다가 맡깁니다. 근데 그 집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이 왕손이 그 집의 아이로 그냥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자랐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노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노는데, 왕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가 왕이 돼서 노는데 아주 똑부러지게 노는 거예요. 놀아도 다른 거예요. 이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거예요. 왕이 돼서 놀이를 하는데 잘 못한 아이를 때려주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맞은 아이가 또 어디 왕실에서 일하는 집 아이였어요. 그 자식이 맞으니까 그 아이를 잡아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데, 그럴 때 왕이 그 아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왕실에 데리고 왔을 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알아보고 제가 내 외손자야 라는 걸 직감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딸에게 페르시아 쪽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하였어요. 죽이라 그랬던 신하가 명령을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를 식사를 초대를 합니다. 근데 끔찍한 일을 해요. 초대를 했는데 음식에 그 신하의 자식을 잡아서 요리를 만든 음식을 해요. 아주 끔찍한 일을 하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신하가 먹곤 그 자식이라는 걸 알고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훗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운 아이가 고레스였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지금 성경에 보면 이제 고레스가 왕이 돼서 어떻게 또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데, 한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다스릴 때 그 왕을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솔론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뭐라고 떠드냐, 저거 얘기나 들어보자 그러는데 이미 장작에 불이 붙어요. 못 꺼내내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래서 아, 신이 쟤를 살리려나 보다. 그래갖고 데려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했더니, 한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누가 잘 행복하냐, 뭐 이런 긴 아주 재미난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레스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 돼요. 선정을 베풀고 제국을 만들어요. 한 도시국가의 왕이 한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을 만들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정책이 각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 정책을 피는 거죠. 특별히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다니엘을 만나요. 다니엘을. 다니엘이 고레스 때까지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넘버 2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지혜롭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면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만나는 것은 당연하죠. 다니엘에 대해서 모르지 않죠, 이미. 그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고레스가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입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역사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에 특별한 역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걸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 인생의 전 삶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대 제국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싶어 하시고요. 개입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고요. 개입하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큰 시각,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섬세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역사만 보면 안 되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도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이제 진행이 돼요. 백향목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이렇게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데가 10절에서 13절 부분이었어요. 10절에서 13절. 분위기가 보면 묘하죠. 사람들은 지금 시작은 뭐예요? 막 예배당 짓고 그러면서 기초를 놓으니까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 때 같이 하네. 다윗 때 막 성가대들이 많고 제사장들이 많고 막 그 축제 같이 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막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했어요. 그러면서 찬양으로 화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몇 명이 소리를 질렀겠어요. 지금 약 얼마요? 5만 명 정도가 다 모여서 이게 정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요 앞에 보면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들도 있잖아요. 예? 3절에 보면 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이 두려워하였는데 여기 번역을 조금 잘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소수가 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70년 만에 왔으니까 옛날에 우리 땅이지만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꼭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이게 두렵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지금 어떤 일을 의식을 행하고자 할 때 막 기쁘고 즐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을 뭘 보셨다 그래요? 첫 성전. 어떤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 때 성전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유, 난 그냥 여기서 살 테니까 니들이나 가서 살아라. 이러지 않고 연세 많으신 노인네들도 이 먼 거리를 예배드리겠다고 가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그분들은 보고 옛날 걸 보고 지금 걸 보니까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아, 이게 아프신 거예요. 갑자기 두 가지 그림이 현재 그림과 옛날에 내가 어릴 적에 봤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이스라엘의 아름답고 화려했던 삶 그거를 기억하니까 지금 돌아와서 젊은 애들은 막 기쁘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감사도 하지만 막 슬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성 통곡하는 분들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그림이 여러분 이해가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이해가 가시죠?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어떻게 교회 사랑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던지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의 예배와 지금의 헌신과 지금의 교회 사랑하는 것과 제가 봐도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는지와 지금 우리 세대가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사실 지금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잘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참 잘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전 어른들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전에 아름다웠던 한국 교회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만큼 다시 회복들 하셔야 돼요. 예? 그때만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옛날에 잘할 때 1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면 몇 점쯤 될 것 같으세요? 점수를 못 매기겠죠. 죄송하죠. 그 전에 정말 주님 잘 섬겼던 하나님 잘 섬겼던 20, 30년 전에 그때 한국교회 그 헌신과 충성과 주님 사랑하고 그랬던 열정.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는 찬양을 해도 북 하나만 있으면 찬양을 뜨겁게 했는데 지금은 각종 악기를 동원해도 찬양이 뜨겁지가 않은 건 왜 그럴 거냐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부흥회 하면은 꼭 북이 있었어요. 북. 북을 놓고 그 북잡이가 은혜를 입어야지 이게 찬양이 살아. 뭐 이 북을 찬송가에 맞춰서 딱 하나만 치는 거예요. 그때 피아노 있는 예배당 없었어요. 풍금 있었어요. 발로 열심히 해서 하는 풍금. 그 풍금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북 하나 갖고 찬양했어요. 북 하나 갖고. 그런데요. 북 하나 갖고 30, 40분 찬양하는데요. 다 은혜 받았어요. 찬양하다가 다 은혜 받아요. 그때 뭐 찬양단 있지도 않았어요. 전사님들이 했어요. 그때는 주로 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마이크 하나 잡고 목이 쉬어. 그래서 매일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는 분이 바뀌었어요. 목이 쉬어서 이틀을 못했어요. 제 기억에. 정말 그래서 한 7시쯤 시작하면 예배가 한 11시 막 이렇게 끝나도 참 그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들 하셨어요. 정말 기도원님은 기도원 정초에도 기도원 휴가 내서 기도원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그 냄새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위생적인 기도원에 몇천 명이 모여서 들어가서 숨도 못 쉬는 데 들어가서 금식하고 3박 4일씩 입고 정초면 막 그랬다고요. 정초에 어디 휴가를 가요? 다 기도원에 갔지. 연말에. 여기 보면 그 월삭 그러죠. 월삭. 첫날. 첫 월급, 첫 소산물 이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 그랬던 분들은, 이게 사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역사와 시대를 보면 감사하지만 한쪽으로는 아쉬움이 참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아쉬움이. 우리 에덴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잘. 그리고 이것저것 뭐 핑계도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계산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단순한 믿음의 도리예요. 믿음의 도리는 이해가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 그게 교인들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여러분의 사고가 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우리의 환경이 되질 않아야 돼요.